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그 반세기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입니다. 지금은 뭐 후진국 대열에 끼어 있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이 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죠. 지금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가난을 허덕이고 있고 치안은 불안하고 여기저기 범죄자들과의 그 마약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아 있고 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무슬림 반정부 군들이 시시때때로 민다나오를 독립하기 위해서 게릴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전쟁 중에 있는 거죠. 내전 중에 있는 거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2년 6개월 전에 선택한 사람이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필리핀 16대 대통령입니다. 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명성을 높인 사람이었고 그 명성에 힘입어서 민다나오에서 시장이 돼서 다바오시죠. 다바오의 시장에 당선돼서 약 20년간 7번을 연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7번 시장이 되고 또 시장이 되고 또 7번 연임을 하고 무법천지였던 이 다바오를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이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부정부패 범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사범 5천여 명을 즉결 처형하기도 했고요. 뭐 끔찍한 일이죠. 이 마약 용의자 16만 4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이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죽일 것이다. 이런 발언도 뭐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공항 갈 때마다 공항 경찰이 자꾸 이 뇌물을 요구해가지고 공항 갈 때마다 그 붙잡아요. 외국인들은 또 붙잡아가지고 자기 배고프다 그러고 커피값 달라고 그러고 막 이게 일상화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통과시키더라고. 밤에 가도 다 통과시키더라고. 왜냐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돈 받는 거 뇌물 받는 거 보면은 내가 죽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민다나오 반군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금 계엄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50년 내전이죠. 이 50년 내전을 종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테르테를 향한 세계 인권단체의 거센 비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하게 부패하고 망가진 이 필리핀의 경우에 이런 과격한 방법이 아니면 회생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의 이 두테르테를 향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 6개월 지나면서 범죄와의 전쟁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제 문제는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또 국민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지지도가 지금 떨어진다 이런 뉴스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 국민들의 두테르테를 향한 지지도는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다다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과격한 거예요. 34절부터 36절 한번 보실까요?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시다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한 가족 중에 믿는 자가 나올 수 있는데 부모든 형제든 또 다른 가족 중 누군가는 그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믿는 그 가족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원수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가족과 투쟁을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박해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가족에게로부터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다 생각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세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이 좁고 불편한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파송되는 제자들의 길에 분명 어려움이 있겠죠. 믿음의 삶이 분명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또 누군가는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받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 제목을 과격한 복음 이라고 했어요. 과격한 복음. 왜 그렇게 했냐면 과격이란 말은 진할과 자에 흐를 격자를 쓰고 있어요. 진할과 흐를 격. 그래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재정적인 것들도 나만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이게 누구 도와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도 재정이 빠듯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누굴 도와준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넘쳐 흐르면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게 넘쳐 흐르니까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쓸 데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넘쳐 흐르지 않으면 결코 주변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넘쳐 흘러야 자꾸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이런 과격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되 이 과격한 복음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때로는 이런 과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